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찾으면서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마는 스가랴서는 구약의 39권 책 가운데서 끝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스가랴서 바로 앞에는 학개서가 있고 바로 다음에는 말라기서가 있는데 이 세 선지서가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유는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바벨론의 유배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학개와 스가랴는 기원전 520년경에 그리고 말라기는 100년이 지난 후인 420년경에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다리오 왕 2년 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하고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3대 왕입니다. 초대 왕이 고레스였던 것 우리가 잘 알고 그 다음에는 캠비시스 왕이 있었고 그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리오 왕 2년에 2년 8월에 하고 시작합니다. 학개서 바로 앞에 있는 오늘 그 스가랴서 바로 앞에 있는 학개서를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에 하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보다 2개월 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온 많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선지자의 말을 모두 들었을 겁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학개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다리오 왕 2년은 오늘날 달력으로 옮기면은 기원전 520년쯤 됩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포로 귀환령을 내린 것이 538년이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지 약 17, 18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서 조국 땅으로 귀환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바사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바사 제국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각종 세금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스가랴는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때를 밝히면서 다리오 왕 몇 년에 라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세대는 아직도 이전 세대들의 반역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첫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2절을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었느니라.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었느니라 라고 번역합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들에게 진노하셨는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잘 압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남유다 왕국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스가랴에게 명령하십니다.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한두 번 읽어보면은 주님 명령의 내용은 지극히 단순한 것을 봅니다. 그것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님은 이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것을 무려 세 번이나 외치라고 하십니다.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외치고 짧은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 중간에 쉬고 또 한 번 외치고 마친 다음에 또 외치라고 하십니다. 왜 세 번이나 외치라고 하시는가? 지금 누가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메시지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근원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인간 선지자의 말로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들었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The Lord of Hosts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영어 성경은 The Lord of Heaven's Armies라고 번역합니다. 천군들의 주라고 번역합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외적과의 전쟁에서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을 지휘하신다면 그때는 이스라엘 군은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얼마든지 너희를 바사 왕국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스가랴가 전한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심히 실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너희 열조에게 심히 분노했었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선조들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암시하시고 너희도 너희 선조들과 같이 아직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새로운 메시지가 있나 하고 고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듣나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전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로 두 달 전에 학계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와 같은 정죄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왜 지금 바벨론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미 돌아온 백성들에게 내게 돌아오라고 하시는가? 이들이 물리적으로는 돌아왔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돌아왔지만은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방의 감격으로 돌아왔는지 모르지만은 여호와께 회개함으로 돌아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가게 하신 그 궁극적인 뜻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아와서 성전들에 제단을 쌓고 성전의 기초는 놓았지만은 어려움이 닥치자 곧 중단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학계서 1장에서 꾸짖었듯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며 여호와의 전은 황무한 상태에 있는데 자신들의 집은 짓고 그것도 나무로 벽을 한 판벽한 집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너희는 아직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너희에게로 아직 돌아가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아직도 고통과 낙담 가운데 살고 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많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아비의 그 아들들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들은 내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의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 돌아오라 했으나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번 악한 마음과 행위를 고치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악한 삶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고 외쳤지만은 계속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약의 수백 페이지에 걸쳐서 기록된 선지서의 진리를 꾹 짜면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했는데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나의 경고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 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5절을 보면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 그래서 너희 열조들이 다 죽고 말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내가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곧 이어서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고 반문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의 의미는 너희 열조들도 다 죽었고 너희 열조들에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너희들 선조들도 다 죽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전했던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 사라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6절을 보면 그러나 하고 시작합니다. 이 여기 그러나가 5절, 6절 말씀 논리의 핵심 표현인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말 성경 어디에도 이 접속사가 번역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모든 성경에 이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엉뚱하게 어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어찌를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 6절 말씀 모든 영어 성경들을 따라서 번역을 하면 그러나 내가 나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명한 말, 내 말과 내 전례들을 너희 열조들이 전례들은 너희 열조들을 따라잡지 않았느냐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내 모든 말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너희 열조들 따라잡지 않았느냐, 따라잡아서 덮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열조도 선지자들도 다 죽었지만 내 말은 죽지 않고 영영히 서서 너희 열조들을 따라잡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전한 말씀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않았느냐라고 번역한 것을 저는 모든 영어 성경을 따라서 따라잡지 않았느냐라고 번역했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은 overtake your fathers라고 번역합니다. overtake 하는 것, 따라잡다, 덮치다 하는 표현입니다. 사냥 용어인데 맹수가 먹이를 추적을 해서 따라잡아 덮치듯이, 추적하는 사람이 도망가는 자를 따라잡아 덮치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너희 열조들을 따라가서 잡아서 덮쳤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같은 단어를 미치다라고 번역합니다. 잘 번역한 겁니다. 제가 관련되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여기 네게 미칠 것이니 overtake you라고 번역합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물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때 받을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여기서도 overtake you,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여기 6절 말씀의 요지는 신명기 28장에서 무려 54절에 걸쳐서 경고하신 저주의 말씀들이, 그리고 그 이후로 수백 년에 걸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던 그 말씀들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미루셨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저주들이 너희 열조들을 결국에 가서는 따라잡지 않았느냐, 그 저주가 그들에게 덮치지 않았느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저주가 구체적으로 임해서야 비로소 그들이 회개하고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들과 행위대로 갚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셨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입술로 고백했다는 것과 실제로 삶을 돌이켰다는 것은 완전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닥쳐서 죽을 때가 되면은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 중간에 말씀 끝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아한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분노케 하는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바벨론의 안정된 편안한 삶을 다 뒤로 놓고 폐허가 된 조국에 돌아왔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주님은 자신들에게 돌아오셔야 하고 자신들을 칭찬하시고 도와주셔야 하는데 주님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시고 따라서 나는 너희에게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들 가운데는 너무나 낙담되고 좌절됐던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의 입장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은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들의 동족들은 바벨론에 그대로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머무는가? 비록 정치적인 신분은 여전히 포로이지만은 그런대로 바벨론의 삶은 육신적으로 편안했고 예루살렘의 삶에 비해서 윤택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대한 성읍인 바벨론에서는 얼마든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추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는 당시 세상의 모든 문화, 예술, 철학 이런 것들 즐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루살렘과 유다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직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육신적으로는 돌아왔지만은 영적으로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령을 내린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목적으로 귀환하지 않고 고국과 고국 땅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귀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다른 목적 때문에 귀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귀환령을 내린 목적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한 것인 줄 어떻게 아는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역대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스라서 1장 1, 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레스 왕은 이것을 분명히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주변의 강서주에 있는 모든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들 그리고 심지어는 금은 기명 이런 것들까지 다 공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하여금 포로 귀환령을 내리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성전을 다시 짓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수많은 민족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에게로 다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는 다른 목적으로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소수 이 목적을 위해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숫자는 지극히 적었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귀환한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중수하려고 했던 사람이 지극히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비를 뽑아서 강제로 억지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닥치자 즉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집을 짓고 꾸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온 목적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한 겁니다. 그러기에 학계 선지자는 꾸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 말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너희 집 지을 때는 됐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들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에서 보듯이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이 성전 건축을 결사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목적을 알고 왔고 그 목적을 기억했다면은 포기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감행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돌아온 유일한 제일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놓고 금식하면서 통회하면서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랬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학계서에서 보듯이 성전 건축에 손을 놓고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간 적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자신의 집 짓는 거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집에 좀 좋은 자료를 써서 판벽하는 거 벽에 나무를 대는 거 잘못된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와 바람을 피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범위 내에서 미적인 감각을 살려서 집 짓는 거 이거 잘못된 거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미니 형제 그 자신의 재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잘못된 거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얼마든지 장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집 짓는 거 다 좋은데 집에 판벽하는 거 다 좋은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집을 짓든지 자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가 늘 찬송해서 고백하듯이 가장 존귀한 분이고 가장 귀한 분이라면은 어떻게 주님의 전은 지금 폐허 상태에 있는데 자기 판벽한 집을 짓고 거기 살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 어떠한 삶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인지 이거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네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다른 선지서에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를 놔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삶에서부터 돌아오라고.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부터 돌아오라고. 그 다음에는 불의한 삶, 불경건한 삶, 무정한 삶으로부터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지키지 않는 삶에서부터 돌아오고 다른 백성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지키지 않는 삶에서부터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을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라는 얘기를 요 3장에서 무려 4번이나 합니다.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하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들에게 너희가 절했다고, 이런 삶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아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공의롭지 못한 삶에서 돌아오라. 주위 사람들 이게 고리대금 없고 돈 빌려주고,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이들에게 먹을 것 구워주라 그러면은 구워줘야 되는데 구워주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잡고 희년이 되는데 놓아주지 않고 악한 짓 하는 삶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12장 2절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첫 번째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청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인간 왕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만왕의 왕 대신 주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느냐, 말도 되지 않는 삶에서 벗어나라. 자신의 학위와 돈과 권세와 건강 의지하는 삶에서 벗어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3장 7절을 보면 또 다른 종류의 삶으로부터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것을 떼먹는 삶에서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많은 성도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도 늘 주님의 전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 집 살 집부터 짓고 홈 임프루브먼트 프로젝트 하는 것, 이것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지금 설교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는 자체 건물도 없는데 너희의 집들을 먼저 사고 집을 화려하게 치장하느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때에는 현세적으로,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전은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나님의 전은 너희 가운데 있다고, 너희들이 주님을 구세주와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모임,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우리 건물 없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이루고 사는 자들이. 저 한 번도 지난 10년 동안 헌금 내라고 설교해 본 적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십일조에 대해서 말하는 거 전혀 죄가 아니고 말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알게 할까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목회를 해왔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10의 1이 아니라 10의 2, 3을 주님께 바치고 자신의 모든 시간 바치고 모든 달란트 바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교회 지으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크리스천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자신의 선조들을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바벨론에서 제2의 출애굽을 감행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지 그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잊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명하십니다.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보내라고. 약 3-4일 되는 길 나가게 해가서 거기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 노릇하는 삶에서 구원하신 1차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게 하신 1차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전초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짓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교회에 다닙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데 왜 교회에 다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는지 그 궁극적인 가장 1차적인 목적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목적은 구원받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마음 중심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그 예배예요. 주님이 지금 뭐 소가 없습니까? 양이 없습니까?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온 숲에 있는 동물들이 다 내 거라고 말씀하시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주님이 기뻐 받기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마음 중심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 교회에 옵니다. 나름대로 다 구원 받았다고 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암을 치유시켜 주셨다고 얼마나 감사하지 못한다고.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자녀 대학 입시 붙게 해줬다고. 남편 잡게 해줬다고. 부부간의 관계 좋게 해주셨다고. 교회에 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건 저렇게건 교회에 와야 돼요. 코에 꿰어서도 오고 등에 꿰어서도 와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 주님이 구원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신 뜻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어떻게 나라를 세우냐? 예배를 통해서 세우는 겁니다. 주님 전에 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왜 자신들을 구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천국 잔치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잔치 치르시기 전에 먼저 종들을 보내서 다 초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잔치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불러서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 온다고 했던 사람들이 일치하여 다 사양을 합니다. 내가 밭을 샀음에 내가 가서 보아야겠다고. 내가 소 5결의를 샀음에 가서 시험해 봐야겠다고. 내가 결혼을 했음에 나는 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안다면 이제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땅 산 거 보기 위해서 예배 빠지고 가는 겁니다. 소 5결이 산 거 시험해 보기 위해서 구역예배 빠지고 가는 겁니다. 물론 결혼했으면은 이거는 만사 빠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 잘못된 거 없는데 그거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 이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일 이것이 먼저 있고 나머지 하면 돼요. 왜 하필이면은 주일날 그걸 다 하려고 그러냐 이거. 정말 주님이 귀한 분이라면은 그 얼마든지 땅 산 거 가보는 거 화요일 가볼 수 있습니다. 목요일 가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가볼 수 있습니다. 소 5결이 산 거, 새로 뭐 산 거 시운전 해보는 거 나머지 날 가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오늘날도 토요일날 결혼하면은 주일날 남아서 모든 자기를 축복했던 주님 안의 식구들 그와 함께 주님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하셔갖고 교회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제일 중요한 이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비록 소수지만은 믿음 안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하시기 전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중간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우선순위에서 주님을 늘 밀어내던 그러한 삶, 이런 삶을 오늘 주님은 악한 생각, 악한 삶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지금 주님에게 조금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것인데 이걸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라면은 주님을 가장 존귀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늘 발톱의 때로 생각하고 사는 삶에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이 우리를 정녕 따르게 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